아시는 것처럼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십계명의 하나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부모의 공경의 도리를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도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기해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말 가운데 삼가 어머니 앞에 머리를 숙여라.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고 예수님을 낳았다. 위대한 인물은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간절한 날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3호곡 한 곡 불려드린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마음에 되찾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도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남은 세월을 사는 것이 어른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란 노후가 존엄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야 성공한 삶으로 나도 이웃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 삶의 고뇌와 슬픔,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세월 등을 절절한 마음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생존을 위해 절치부심하며 부지런히 살아왔던 이 시인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인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세월 많이 지나가 버렸고 정열적이던 가슴 식었고 몸은 불편해지고 남은 날마저 길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그 남은 날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왠고하니 그 남은 날들을 또 소중히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많고 흔한 것보다 희소한 것이 더 소중하듯이 젊은이들의 많은 세월보다 어른들의 짧은 세월이 더 소중합니다. 이 시기가 살아온 날도 형성되었던 가슴 속 회한을 치유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삶의 품격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평생을 잘 살다가 말년의 실수로 일생의 모든 수고를 엎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파랑만장하게 살다가 말년에 평화롭고 존엄한 삶의 축복을 회복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해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16살에 즉위해서 52년간을 재위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선정을 베풀었고 국가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주변국들을 평정해서 다윗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중단되었던 주변국들의 조공을 재개시키기도 했습니다. 철기 문명의 적극적인 도입과 기술 개발로 무기 체계를 선진화시켜서 군사적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많은 포도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식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 말씀은 이런 우시아를 가리켜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마저 경계심을 가질 만큼 우시아 시대의 유다 왕국은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형통은 26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믿음 가지고 정의롭게 통치했던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는 큰 실패에 부딪히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는 그의 실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의 고유 직무였고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왕에게도 이것을 금지의 영역으로 두셔서 왕권의 제한을 통해 영적인 사역이 순수와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의 금지되었던 이 종교의 영역까지 자기 권한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류하는 제사장 80명을 뿌리치고 이 일을 강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순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넘겨줘야 했고 별궁에 격리되었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평생을 잘 살고 훌륭한 제왕으로 업적도 많았지만 말년의 인생 관리에 실패하면서 참담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반면에 평생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말년의 평화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의 일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끝없는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 그 삶의 내용입니다. 말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고독한 노후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고 기근에 시달리던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이 이집트의 제왕 바로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17년을 그는 평화와 명예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소망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도 장엄한 절차를 거쳐 고향 가나안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마지막 모습들은 그의 노후가 행복하고 은혜롭고 존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런 노후의 삶을 가능케 만들어 주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말년의 모습을 함께 본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이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 대면 장면이 3절 말씀인데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너희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우리는 유목민들이며 가축을 먹이는 목자들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은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결코 숨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는 애굽으로 내려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근 때문에 고향 땅 살 수가 없어서 이곳으로 피난 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코 자랑스럽지 않고 명예롭지가 않습니다. 46장 34절 보시면 요셉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세계를 건설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유목은 미개한 문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유목민입니다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이런 당당함은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먼저 와 있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된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처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41장 38절 말씀에는 요셉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놀라워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노예 출신이었고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자기 영적 정체성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생애 마지막 모습인 4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죽어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끝까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의 말을 들은 루터는 창세기는 모든 교리와 신앙의 모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교리와 신앙의 내용들이 창세기에서 형성되고 출발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창세기 주역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풍성했고 절대적이었으며 철저했습니다. 족장들이 천지를 유랑하는 방랑객으로 살면서도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그 신앙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아가야 될 이집트는 매우 종교적인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종교인들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7년간 흉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대신 곡식값으로 토지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 왕실 재정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바로도 또는 대행했던 요셉도 제사장들의 재산은 건드리지 못할 만큼 종교인들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각종의 신들이 화려하게 건축되었고 신전 경제가 국가 경제를 좌우할 만큼의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장악한 이집트의 종교 세력들 앞에서 유목민이었고 난민이었던 그들의 신앙은 왜소하고 초라했을 것이며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당당합니다. 자기 신앙적 정체성을 대범하게 밝히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숨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았으나 애굽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피난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 난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고 바로의 동정심에 기대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런 철저한 신앙적 정체성의 준수가 그들 모두 가족의 미래를 영화롭게 했고 야곱의 노후를 명료롭게 또 품격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안 적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두 해 삶이 무르익어 갈수록 신앙적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돈과 무절제가 난무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평생 주님 의지에 살아간 신앙인들답게 항상 맑고 투명하고 선명한 신앙의 모습을 안팎으로 보이며 살아가시는 존엄한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면 후세들에게는 가르침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앙인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존엄한 삶의 주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의 또는 야곱의 미래를 보시면 축복하고 살아가는 영적 권위를 지닌 사람들로 보입니다. 8절 말씀 이하에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가 묻기를 그대 연세가 어찌 되셨습니까?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염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주고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당대 세계 최강 국가의 제왕 바로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많은 영토와 충성한 군대와 국가적인 부를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야곱은 유목민 족장입니다. 난민입니다. 불안하며 정처 없고 가진 것 없는 130세의 초라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젊은 제왕 바로에게 130세의 야곱이 마치 국가의 원로처럼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그는 그렇게 영적 권위를 지닌 어른의 모습을 보였고 왕을 축복하는 제사장처럼 행동합니다.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만나고 나오면서도 축복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의 영적 수호자가 된 것처럼 정중하게 움직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나그네에 불과했고 피난민이었고 제왕에 대한 신하 입장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품위를 잃지 않고 축복하는 장엄한 모습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영적 권위로 상대를 압도하는 풍성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 축복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가로채며 살아온 사람이지 자기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살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았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지 양보하고 물러서거나 나누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그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보시면 전체 내용이 야곱이 말년에 자기 아들 열두 아들과 후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남의 것으로 내 것을 채우는 삶을 살아서라도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잔을 비워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우려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구절 말씀 보시면 그는 자기의 정체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로 설명하고 조상들을 설명하면서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인생이 나그네 길을 마치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깊이 터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 앞에 서 있던 바로는 세상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그 권력 때문에 터무없이 자신을 신격화시키기도 하고 죽은 후에도 권력 유지하고 싶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바로를 보면서 야곱은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두었을 때의 상황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48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최후 통고를 해 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회한이 몰려왔을 것이고 안타깝고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120년 삶의 모든 순간 주마당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40년 광야 생활이 마음에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삶에 주어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 내려놓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함께 고생했던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말씀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120세의 노인 모세가 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장중한 축복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민족을 축복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인데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속히 디모데에게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젊은 날 마가의 실수 때문에 평생 마가를 곁에 두지 않았던 바울이 죽음의 임박에서 마가를 부르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축복하고 격려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든든히 세우고 싶은 원로의 넉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후반기가 품격 있고 존경스럽고 명료롭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 후배들, 자손들 축복하는 마음과 자세가 넉넉히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어른의 마음이고 원로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교회 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사람들이 인생을 배우고 교훈을 받게 되고 삶 전체가 명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날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엄하고 명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노후를 영광스럽게 한 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젊은 시절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형 에서와 갈등을 일으켰다는 점일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형 에서는 이방인의 길로 나아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부담과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때문에 그는 형제 사이의 갈등을 자기 자식들은 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큰 아들들이 11번째 아들 야곱 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 몸값으로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 아들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가슴 아래를 하고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야곱이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다는 겁니다. 그 초청의 소식을 듣고 야곱이 많이 망설입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합니다. 자칫 내려갔다가 요셉이 마음 한번 잘못 먹는 날에는 온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위기를 자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애굽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장본인 요셉입니다. 그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니 나는 감사하고 기쁠 뿐이라는 말입니다. 야곱 역시 마지막까지 이 일을 염려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전하는 말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부탁을 요셉은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또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 가문은 거대한 민족으로 부활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기록된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야곱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삶이 빛나는 것은 그 후손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결속하여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여기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 없는 호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치더라도 아들들이 서로 살육하고 보복의 피를 흘렸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자멸의 길로 걸어갔다면 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물론 가족들 사이에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시시비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살아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축복이 법이 되는 가풍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형제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위기의 가정을 회복하여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해 갔고 이것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빛나고 아름답고 존엄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 파멸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서로 진솔하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결속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후로도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정체성 굳게 지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면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교훈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정 안에 일상사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을 보이셔서 야곱의 후대가 번성하는 영광스러운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영광스러운 후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일생 보시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일생 놓지 않고 붙잡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형에게 쫓겨서 하란으로 피난 가던 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나가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 평생 붙잡고 삽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때 가거라, 나도 함께 가겠다. 거기서 큰 민족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하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기 실수도 있었고 외풍도 많았습니다만 그 약속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 선명이 지킵니다. 자기의 뼈아픈 형과의 갈등을 교훈 삼아 아들에 대해 가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민족으로 부활하는 열두 지파를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